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는 쥐스틴 트뤼도 현 총리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여름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8개 주가 여가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제품으로 대마초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루과이가 유일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도입하는 새 법은 전국에 걸쳐 적은 양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마초 재배와 매매와 관련해 광범위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일부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미군이 13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기지에 초대형 폭탄을 투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프가니스탄 난가하르주 아친 지역에 있는 ISIL 기지에 GBU-43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면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 폭탄은 재래식 폭탄 가운데 위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덤 스토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폭탄을 실전에 처음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ISIL 기지에 어떤 피해를 줬고 사상자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터널과 동굴로 이루어진 ISIL 기지가 반군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 자문단과 아프간 정부군을 찾는 것을 쉽게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국 측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을 적절하게 다루리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줄 것을 중국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북 양국을 겨냥해 누구든 도발하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긴장 속에 대화의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13일 리비아 근해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아 약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리비아 해양경비대 대변인은 부유물을 잡고 떠있던 남성 2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들은 실종된 사람 가운데 15명이 여성이고 5명이 아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중요한 경유지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들어 리비아 근해에서 실종되거나 숨진 사람의 수를 최소한 590명으로 추산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15만 명 이상이 리비아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러시아가 후원하는 평화에 관한 국제회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러시아에서 열릴 평화회담을 하루 앞두고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회담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 중재로 세 번째 열리는 회담입니다. 탈레반은 그러나 이번 회담이 어떠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평범한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아프간의 평화를 도모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회담에는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이 참석했습니다. 내일 회담에는 여기에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들이 처음으로 초대됐습니다. 미국도 초청받았지만 모임의 동기가 불분명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인지 말하기가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만남이 꽤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지난주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관한 논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응징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인 이유를 밝히는 기회를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관영 TV와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가져올 영향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 1에서 3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독자적이라는 말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함께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보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 항구에 보유하고 있는 석탄 약 200만 톤을 북한에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That's a big step and they have many other steps that I know about. So we'll see what happens. It may be effective, it may not be effective. It's not effective.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결정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국의 결정이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효과적이지 않다면 미국이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도 되풀이했습니다.
But going it alone means going it with lots of other nations. But I was very impressed with President Xi.
그러나 독자적이란 말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을 제외한 동맹 등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 좋은 유대감과 케미스트리, 즉 좋은 화학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데 중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외교 자산과 조직을 총동원해 대북 공조 외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상습적인 도발을 저지르는 이유와 관련해 내년까지 핵무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압박,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으로부터의 국면 전환 시도 등을 꼽았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고립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의 동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전후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란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이달 들어 대단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배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미한 간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가장 먼저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과 윤병세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없는 한반도 운명 결정은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함께 인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런 대북 정책 리뷰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아주 상세하게 미측에 전달을 해왔고 그러한 저희 입장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리고 미측 스스로 대북한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고 조율한다. 그것은 분명한 원칙이라는 점을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희한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과 관련해선 미중 정상이 최근 회담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미한 간 협의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배치하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매체들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가져올 영향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모함 칼빈슨 함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유엔 제재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12일 경고했습니다. 데일리타임스는 같은 날 게재한 사설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중국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최소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칼빈슨함의 한반도 행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관영 CCTV 방송은 이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CTV는 지난달 칼빈슨함이 참가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장면을 잇따라 내보내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 청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하면 칼빈슨함 파견도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을 타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서해와 보하이 일대에서 계속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도 똑같은 결과에 직면할 것이란 뜻을 전하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 입장에서 시리아 공습이 첫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을 실은 매체도 있었습니다. 중화권 매체 더데이 신문망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는 주펑 중국 난진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주펑 원장은 중국이 그동안 북한 문제에 단순하게 끌려다녔다며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장은 또 중국이 화해를 주선하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며 북한 문제는 중국의 이익과 결부돼 있다면서 북핵 문제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지 중국 정부에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협력 여부와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미국 측의 대북 압박 수위도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옵션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예방적 선제 타격이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조치가 당장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의 은폐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고려대 남성욱 행정대학 원장입니다.
군사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무적으로는 쉽지 않다. 타격해야 될 장소가 너무 많고 보복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미국 시티즌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군사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역시 지난 94년 제1차 북핵위기처럼 유보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방적 선제 타격이란 평시에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으로 사전에 미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서강대 김재천 교수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러한 예방전쟁, 예방공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지를 갖다 해낼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억지력을 갖다가 벌써 확보한 게 아닌가. 미국을 갖다 직접 때리진 못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은 한국과 일본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어떤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국내 분위기, 이거 쓸데없이 다른 지역에 군사적으로 연루하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군사적인 옵션이 들어가가지고 선제 공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얼마나 과연 지지를 갖다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외교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실행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예방적 선제 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이 트럼프의 어떤 스트롱맨으로서의 그 어떤 퍼스널리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정말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북 협상력 제고와 대중 압박 가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그걸 통해서 직접 타격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명령한 것 역시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예고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 또한 낮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따라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취한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지속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꺼내들지 않았던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하느냐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결국은 강한 제재로 갈 것이고 빈틈을 막는 제재로 갈 것이고 북중국을 좀 더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빈틈을 막고 얼마나 이러한 정책이 유효하게 성공하겠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강경한 대북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 내 기업과 기관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중국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을 압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인 관측도 존재합니다.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발해 미국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복에 나서거나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트럼프의 외교 기조와 대북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대중 압박 카드로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중 무역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에 불과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인 여파보다는 주권 침해 관점에서 대응하며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들의 기업을 제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미국의 대중 압박 수단이 결국은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나 사드 추가 배치, 미한일 공동 해상훈련 정례화 등의 경우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정도와 북한의 도발 수위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모두 성주 부지에 이송한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11일부터 4일 동안 치누크 헬기 여러 대를 동원해 불도저와 굴착기, 물탱크 등 새로운 기지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이송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조속히 배치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특수전부대가 이례적으로 벌인 타격 대회를 참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강한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싸움 차원의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강화와 대상물 타격 경기 대회를 참관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군 조종사와 탱크병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최정예 특수전 부대들의 타격 경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수송기 부대들의 적 후방 침투와 대상물 타격, 타격대들의 비행대 호출에 따른 헬기 편대의 타격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대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 525군 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와 630 대연합부대 26, 25 군부대 관하 5지대 4타격대, 해군 252 군부대 관하 1지대 2타격대, 그리고 항공과 반항공군 323 군부대 관하 1지대 1타격대가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타격 경기 대회는 북한의 6해 공군 특수전 부대원들이 무장 헬기를 타고 한국 측 후방을 침투하는 훈련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올해 미한연합군사훈련에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6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미 특수부대가 참가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번 특수전 부대 훈련의 타격 목표가 이례적이었다며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미한 양국군의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훈련 목표가 과거와 같이 어떤 원전이라든가 중요 시설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특수부대 또는 미사일 부대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수부대의 어떤 행동과는 달리 한국이나 미국의 그 응징 보복 또는 그 킬체인과 같은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맞불 작전으로서의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투원들이 맹호 같다며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번 훈련이 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에게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참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은 군사력에 기반한 통치력 강화나 리더십 강화 또 이 지금 외부 세계에서 리더십을 흔드니까 거기 흔들리지 말자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비되고 담당 인사들에 대한 임명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냥 주저앉아서 이 공세와 압박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대내 정치적으로도 결코 유리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형태로 던진 여기에 반발하는 모양새, 자신들의 결기를 보이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세, 태도를 보이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반면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 응징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빈말이 아닐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NHK 방송 등 복수의 외신 취재진들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김 위원장이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박수를 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단상 위에서 경호요원 등과 대화하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명거리는 김정은 정권이 대북 제재의 효과를 반박하기 위해서 평양에 조성한 신지가지로 70층 아파트를 비롯해 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앞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태양절 105도를 앞두고 외신 기자들을 대거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 전 항모 전담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향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참가자 수는 예년보다 더욱 늘어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평양에서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마라톤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의 박철과 조은옥 선수가 남자와 여자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다고 전했습니다. 박철 선수가 미 APTN에 밝힌 소감입니다.
이렇게 1등해서 우리 평양 시민들한테 기쁨을 드렸습니다. 좀 기쁩니다.
평양 마라톤의 공식 협력 여행사인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는 12일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올해 1,100명의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평양 마라톤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개방된 이후 해마다 참가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개방 첫해 200명이었던 외국인 참가자 수는 2015년 650명에 이어 2016년 1,000명, 2017년 1,100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고려 여행사 대표를 인용해 중국인을 제외하면 한 해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5천 명에 불과하다며 마라톤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전체 규모의 5분의 1이나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올해 마라톤에 북한인들을 포함해 총 2천 명이 참가했다며 외국인들은 주로 유럽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여러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이 한반도 쪽으로 항모 전단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평양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외국인들에게는 평양 마라톤이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활동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35살 리치 리히 씨는 북한에 와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에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est incroyable. C'est un marathon incroyable. Beaucoup de support de la foule, énormément de monde. On a traversé tous les points importants de Pyongyang.
프랑스 출신의 아마추어 선수 뱅상 카바노바 씨는 APTN에 굉장한 마라톤이다. 관중들도 많이 응원해 주고 우리는 방금 평양의 많은 중요한 곳들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일성 광장, 미래과학자 거리, 만수대 등을 지나 김일성 경기장에서 끝났습니다. 대회는 42km 풀 마라톤, 21km 하프 마라톤, 10km 달리기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AP통신은 평양 마라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색적인 장소에서 뛰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공을 거뒀다며 마라톤 대회는 북한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상품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프로 선수 10명이 참가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 출신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다음 달 말 영국에서 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2015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 공연이라고 하죠.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영국을 방문해 예술 공연을 펼친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북한 장애인 지원 민간단체인 두라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대부분 10대 장애인 학생들인 약 20명의 공연단이 5월 26일 옥스퍼드 대학을 시작으로 27일 왕립 웨일즈 음악대학, 29일 캠브리지 대학, 30일 런던 세인트 스미스 스퀘어 등에서 모두 4차례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연에서는 피아노 등 악기 연주와 노래, 디즈니 만화 영화인 미녀와 야수를 표현한 무용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25일과 31일에는 각각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의 소아스 대학에서 장애인 문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 단체와 국제기구, 의료 전문가 등과 장애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만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라 인터내셔널은 북한 장애인들의 국제 교류와 협력은 서로 배우고 전문성을 교류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인 이석희 목사입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거를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예요.
이석희 목사는 장애인 학생들이 당초 벨기에에서도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해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015년 2월 말과 3월 초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라는 제목의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두라 인터내셔널은 북한 장애인 역사상 최초의 해외 공연이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장애인들을 이용해 체제 선전과 돈벌이에 나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협정을 맺고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장애인 디자인 학교 개설과 장애인 학교 지원, 신생아 장애 예방과 영양 지원, 그리고 장애인 국제 학술 문화 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농 방식을 통해서 식량을 증산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매년 신년사를 통해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경제강국 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화학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과학농사가 선대부터 이어진 주체 농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농사라고 하는 게 그 말 그대로 과학에 입각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뭐 이런 뜻인데요. 특히 그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그 특히 이제 강조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 그래서 이건 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게 김정은의 이제 대표적인 그 정책 그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 주체농법을 이야기할 적에 북한에서는 그걸 과학농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때 이야기, 김일성 때는 주체농법을 쭉 이야기를 했다면은 김정은은 그 주체농법을 또 다른 말로 과학농사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과학농사는 이전 주체농법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의 설명입니다.
이 과학농사라고 하는 게 뭐 어느 나라든지 과학농사를 이제 다 강조를 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과학농사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 물자가 이제 부족하고 모든 게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효율성을 갖다가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 주체농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농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체농법은 어떤 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융통성이 없다. 그건 과학에 입각하긴 하되 과학뿐만 아니고 소위 이제 비과학적인 요소가 꽤 들어있어요. 과학농사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주체농법에 비해서 좀 융통성이 있는 계절의 바뀜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또 그때 그 또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비과학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투입 대비 산출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작물 증산에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료 같은 영농에 필요한 기본 물자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과학농사도 모두 허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일부라도 화학비료 생산 공장에 돌렸으면 이른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과학적 방법을 써서 농사를 짓는데 기후나 토양 같은 생태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농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소위 물자 인풋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제 기술을 강조한다고 하지만은 물자가 없이는 부족한데 그래서 적절하게 물자 공급과 그다음에 기술이 결합이 돼야지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거든요.
권태진 원장은 또 북한이 사실 기술도 부족하지만 비료 같은 기본 물자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물자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과학농사를 통한 식량 증산으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확고한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학농사로 대변되는 농업개혁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there are fundamental limits on how much agricultural reform can assist the North Korean economy. I think this is a point that's not.
과학농사나 포존재 등 농업개혁이 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물자와 기술이 부족하고 농업 인구의 비중이 낮은 등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과학 농사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를 주도하고 체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여성들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여성들이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으로서 살아온 역사를 추적한 연구서를 내놓으셨는데요. 제목이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입니다. 어떤 보고서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학술 저서입니다.
네네.
예, 학술 저서인데 예, 북한의 여성, 남성 그리고 정권이 70년 동안 어떻게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북한의 그 사회 시스템과 이 젠더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좀 밀도 있게 북한의 각종 문헌과 그다음에 탈북민들의 다양한 그 면접 자료를 통해서 연구한 그런 이제 학술 저서입니다.
네. 지난 15년 동안에 1,000명이 넘는 탈북 여성들을 인터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그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 네. 먼저 이 최근 이 1945년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의 당국가 체제가 수립되고 한국 전쟁, 그다음에 산업화 시기, 그다음에 1990년대의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선군 정치, 시장화,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로의 3대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 북한 여성들이 이 어떠한 지위에 있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살펴본 그런 연구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각종 북한 문헌과 이 연구서들을 같이 봤을 때 2017년 현재 북한 여성은 북한 사회 주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북한 사회주의 여성 동맹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여맹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정권의 신의대와 노력 동원 역할을 하고 더 크게는 이제 사회적으로 남성들 다수가 이제 선군 정치로 군대에 가 있거나 군대 활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주민들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화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장에서 돌던지면 다 여자가 맞는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 시장 활동의 주역이 다 여성입니다.
네.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는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더 높은데요. 북한 여성들은 자기 주장이 세고 생활력도 강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1940년대 중반 북한 정권의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북한 체제가 수립할 때 김일성 정권이 체제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봤던 사람들이 농민이랑 여성이었습니다. 농민이랑 여성이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즉 일제시대까지 정권이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를 정권 수립의 주체로 세우면서 이들이 새로운 이 해방과 그다음에 자신의 그 열정으로 체제를 건국하고 그다음에 이후 사회주의를 수립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여성의 혁명화, 노동자 계급화, 여성의 혁명화하고 노동 계급화 정책이 있었고 어머니 대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장, 농장, 그다음에 각종 산업시설에서 여성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같이 노력 동원을 나가면서 집단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네, 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들이 가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결국 시장의 확산을 주도하게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들었으면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생존 자체였죠.
그래서 네.
이 전통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 혈연의 생존은 이제 여성의 역할이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북한 여성들이 노동 계급화, 그다음에 혁명화 이런 교양과 훈련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정체성이 형성되었죠.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집안에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때 농민시장에 나가서 집 앞에 있는 뭐 작은 물건이나 뭐라도 팔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 일이 점점 확산되고 그 속에서 가내작업반 활동을 이미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가내작업반에서 소위 이제 수공업적인 생산을 하던 물품들, 그런 물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저희 북한의 상업화와 그다음에 소규모 산업화들, 생산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나오고 이게 환류되면서 북한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북한 남성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에 가지 않는 한 다 군대를 가고
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이때 이제 여성들이 미혼이건 기혼이건 간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조중 적경 지역에 있는 그 어머니들은 온몸으로 물살을 뚫고 중국과 가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식료품을 밀수를 하기 시작하고 각종 사다 팔 수 있는 건 모두 갖다 팔면서 조중 적경 지역에 물꼬를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여성들이 시장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북한 체제 고난의 행거를 극복하는 그 하나의 자력갱생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자력갱생을 얘기할 때 자력갱생의 주체는 여성이었고 여성들이 이제 시장 활동을 통해서 점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적어 죽으면서 시장을 이제 합법화하게 되는 단계가 오죠.
네.
이게 이제 2000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부분개혁 조치들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영향이 이 여성들이 그 생존을 위한 자력갱생의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여성들로 인해서 앞으로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북한의 간부 다수는 다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부들은 주로 하는 역할이 통제 역할입니다. 북한 사회하고 각 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이 간부들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장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생존을 위한 소비 활동, 생산과 소비 활동을 여성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사회에서 남성들이 점점 자신의 역할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이러면서 이제 시장화와 함께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여성들이 먼저 알고 그다음에 그걸 소문으로 이제 북한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죠. 즉 시장화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주체도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예, 여성들이 점점 최소한 중국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가?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인데 왜 지도자나 아니면 이 수령이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아주 작은 이 갈등들부터 시작해서 뭐 크게는 돈주, 자기 돈을 이렇게 하는 북한의 이제 신흥 자본가라는 돈주로 크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각종 이제 시장 활동을 하면서 통제, 뭐 보위성이나 이 사회 보안성과의 갈등 이런 과정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투쟁을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체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나가지 못해도 아래로부터의 꾸준한 이제 주체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위 이제 자유 의지와 함께 그다음에 이런 내 목소리가 내가 이만큼 노동하는데 그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지위 향상의 욕구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박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한국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사이,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양덕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3도, 신유주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6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6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7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6도, 희천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5도, 용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7도, 개성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4도, 사리온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함흥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7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5도, 장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1도, 풍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3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9도, 옹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사이, 서해는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군이 13일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기지에 초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군이 사용한 폭탄은 재래식 폭탄 중에 가장 위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폭탄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려집니다. 아프가니스탄 난가하라주 아친 지역에 있는 ISIL 기지에 떨어진 폭탄으로 사상자와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시리아 공격에 이은 또 다른 성공이라며 미군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3일 리비아 근해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아 약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리비아 해양경비대 대변인은 부유물을 잡고 떠있던 남성 2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들은 실종된 사람 가운데 15명이 여성이고 5명이 아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중요 경유지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들어 리비아 근해에서 실종되거나 숨진 사람의 수를 최소한 590명으로 추산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국 측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을 적절하게 다루리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줄 것을 중국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북 양국을 겨냥해 누구든 도발하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13일 팔레스타인 외교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북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긴장 속에 대화의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 정부가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는 쥐스탱 트리더 현 총리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여름쯤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8개 주가 여가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제품으로 대마초를 허용하는 나라는 우루과이가 유일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도입하는 새 법은 전국에 걸쳐 적은 양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마초 재배와 그리고 매매와 관련해 광범위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일부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러시아가 후원하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에 관한 국제회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평화회담을 하루 앞두고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회담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의 중재로 세 번째 열리는 회담입니다. 탈레반은 그러나 이번 회담도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평범한 여러 모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아프간 평화를 도모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회담에는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이 참석했습니다. 내일 회담에는 여기에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들이 처음으로 초대됐습니다. 미국은 모임 동기가 불분명하다며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인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만남이 꽤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지난주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관한 논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보복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인 이유를 밝히는 기회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